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없는 무덤 같을 수도 있고 사람들 중에 가장 생기발랄한 군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왜 군인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상인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으로 죽음의 땅이 된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왜 두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만은 공관 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기는 악의 군대였지만은 여하튼 그 거라사인의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그 무덤을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곳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배경적인 모습에서 이 뼈들만 가득한 그런 어떤 골짜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죽음들이 널려있는 공동묘지 같은 곳을 가보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죽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묘지에 가서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상과 역사는 보이는 모습보다도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두 제목은 이 사실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주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골짜기에 즐비한 마른 뼈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연했을 때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사람의 형체들이 회복되고 마침내 생기들이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는 이 모습은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뼈대만 가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거나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면서도 스스로는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 없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군대가 되는 모습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한나라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지리학자라서 탐사를 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늘 사건이 있게 된 배경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권능으로 그곳에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그 골짜기를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섬찟한 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과 능력으로 그곳에 이끄시고 그곳에 생기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절 하반대로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고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고 에스겔이 응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묻죠. 하기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전체적인 뼈들이 생명을 얻는 모습들은 결국 에스겔에게 의해서 어떤 것도 주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만 에스겔은 그 도구로서 역할하는 대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역시 생명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도구가 되는 것만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절망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시려는 도전의 시작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종, 즉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또 다른 은혜의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생명을 갖지 못해서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다시 우리를 도구로 해서 세상 속에 생명 없는 가련한 영혼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눠지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는데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뼈들이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뼈들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뼈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뒤에 가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마른 뼈같이 앙상하고 섬뜩한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해골들을 가득 쌓는 걸 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큰 혁명이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희생한 사람들의 뼈를 쌓아놓는 킬링필드 같은 캄보디아의 어떤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그때 희생된 많은 뼈들을 가득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뼈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두렵죠. 짐승의 뼈보다도 사람의 뼈를 보면 더 두렵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뼈들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어떤 상징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리는 믿음의 골격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뼈대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고 바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교리가 없으면 믿음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뼈만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도 화평도 없을 것이고 다만 섬뜩함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의 체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붙잡고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 보면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뼈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틀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뼈대인 교리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이래서 이 골짜기의 이상은 뼈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는 늘 뭡니까? 가진 교리만 붙들고 있고 삶은 전혀 없는 이것은 우리 서로의 모습도 그렇겠니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른 뼈들만이 앙상해 있는 그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고 섬뜩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면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질식시키는 두렵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공포밖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4절의 내용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습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언제나 출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죠. 결국 11절에서 12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또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결국 죽음과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종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관한하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지혜자도 권력자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만이 가능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순종을 그리고 충성을 드릴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는 거지요. 주님은 완전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살아난 결과는 뭐라고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선언한 말씀 다음에 13절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무덤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고 그 후에야 뭐라고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건강하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배에 기름만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도 곱고 또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힘줄이 약해. 이 근육이 뭘 합니까? 힘줄을 통해서 당기는 역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약하면은 역시 살이 많이 쪄도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는 대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건강을 가졌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사람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만이 살아 움직이고 산 사람으로서 역사를 하고 또 이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귀중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 속에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이 순종되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명령에 에스겔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될 수 있겠는가? 살겠는가?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것은 보이는 현상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암시들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능력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명교회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뼈가 제 위치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죽이 덮이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죽어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의 역할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도 흙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생기 뭡니까? 여기서 물론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잃었던 혼이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헤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에 충만케 불어넣는 그러므로서 살아있는 모습, 생기는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응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곧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7절이 8절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대언할 때 뼈와 뼈들이 부딪히면서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육신의 모양을 회복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가 아니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죠. 이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힘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10절에 그 약속대로 어떻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위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다. 근데 제가 서론에 그랬죠. 왜 시장 바닥에 상인들도 아니고 선거하는데 투표자들도 아니고 군인들이겠어요. 이 군인은 신앙 속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질서가 정확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죠. 질서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군인은 훈련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군인은 항상 훈련을 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뭘 해요? 적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세 가지로 비유를 신앙의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게 운동하는 경주자요. 그 다음에 곡식을 생산하는 농부요. 그 다음에 뭐요? 군인으로. 근데 가장 생기가 있고 발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항상 활력이 있고 기합이 있고 고함이 있는 데가 농부도 아니고 물론 경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군인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기를 느끼려면 군대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이 겨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얼음구덩이도 들어가고 눈을 서로 갖다가 우통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들이던져서 그게 몸에서 녹는 이게 다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추워서 감당 못해요. 근데 군인들은 한다고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믿습니까?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중요합니다. 살아난 것이 결국 뭐라고요? 농부도 아니고 운동선수가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의 경건을 책임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기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런 이적을 행해 놓고서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뼈들은 서면 기독교의 온 족속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고백 같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리라. 어디로 들어가게? 어디로 들어가게 하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선택된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13절에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자유한 사람들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황량한 골짜기에 군대를 일으키신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걸 보여준 이유를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이루신 역사가 단순히 그 상황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삶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뭐라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당부를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비춰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어쩌면 죽어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없는 곳에서 나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세상에 죽은 모습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죽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털고 일어서라. 군대같이 일어나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질 각오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기도를 좇아라.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모습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제대로 맛본 자라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듯 무덤 속에 있는 듯 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고 은혜가 이루어짐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이 없는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본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문을 부수어놨다. 더 이상 그 죽음에 머무르지 말고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와라. 이런 당부를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소름 끼치고 두려운 죽음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의 삶으로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훈련하는 군대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군대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혹시 마른 뼈들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가서 군대와 같이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